말씀에서 특히 첫절 처음 두 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프레젠테이션 클릭이 되어 있나요? 제가 움직였는데 안 움직여서.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동안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보통은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안디옥에서는 구레네와 또 구브로, 사이프러스와 키프러스, 섬과 북아프리카 쪽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를 보면 이제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한 뒤에, 잘 안 먹는군요. 죄송한데 제가 그냥 부탁드리면 한 번씩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내려보내서 이 교회가 정말 신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참 믿음의 선 교회인지, 또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 결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니까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이때 바로 사울을 다소 고향에 데리러 가서 같이 와서 동역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구장에서 회심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이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복선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특히 26절에 보니까 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귀한 헌신 예배에 그리스도인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인 이코 헌신, 그런 뜻으로 제가 소유격을 사용했습니다. 동격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 됨이란 곧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눈만 오면 저는 예전에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나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눈만 오면 한 600m가 넘는 길을 부대장이 나오기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을 깨끗하게, 길 위에 눈이 있으면 안 돼요. 싹 다 한 분대원 전체가 그 눈만 치는 일에 집중했던 그런 일이 생각나는데, 제가 섬겼던 그 강원도의 교회도 밭 한가운데, 이 계울을 건너가면 마을이, 이 조그만 공판장 있는 마을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 쪽은 그냥 농로를 한 500m 이상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생각을 하면서 눈만 오면 주일날 혼자 그 눈을 치워보겠다고 좀 커다란 가래를 만들어가지고 합판을 잘라서 만들어서 혼자서 막 기쁜 마음으로 치웠던 그런 때가 생각납니다. 뭐 토론토에 눈이 와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아무리 눈이 왔어도 선배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새끼 목사였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이 목사 뭐해? 그러면, 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좀 잠깐 올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폐차 직전에 봉고차를 몰고 900m 넘는 그 골짜기를 꼬불꼬불 얼어있는 거기를 체인을 감고 건너가서 한 30분 40분 운전을 해가지고 또 선배 목사님 부르시면 거기를 달려가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했을 때 뭐 상황이 어찌 됐든 어떤 조건이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그 열정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가짐, 그것이 참 중요했구나,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 그 위클리프에서 성경 번역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십사, 더 해주십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없는 부족을 축복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년의 마지막 정도 51째 주에 매주 하나씩 그 주간에 읽을 성경 본문과 맞추어서 성경 번역 성교 이야기를 실어놓고 같이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너무 이제 글씨가 작으니까 좀 큰 글씨로 다음 슬라이드 두 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카카는 16년 동안이나 사역했습니다. 그 중에 2년 반은 옥에 갇혀 있었고 4년 동안 신앙 공동체와 함께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초고를 다듬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 산골짜기들을 만 킬로미터나 걸어 다녔습니다. 신약 성경이 1000페이지 짜리이니 한 페이지마다 10킬로미터나 걸은 셈입니다. 그리고 매 세 페이지마다 한 번씩 외딴 산골짜기에서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성도들이 성경 한 페이지마다 일주일은 감옥에서 지낸 셈이고 한 사람으로 따지면 18년을 감옥에서 지낸 셈입니다. 이와 같은 역경은 말할 것도 없고 카카는 자기 아들과 조카를 먼저 영광의 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고성능 요청으로 12발이나 근접 사격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다른 4명의 성도들도 같은 식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와 그의 동료들의 희생을 통해 이제 그 산골 마을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 성경 현지인 성경 번역 사역자가 신약 성경이 번역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헌신을 했나 이런 거를 좀 통계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처음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지 우리가 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성교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다른 종류의 얼마나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자신들의 말로 주어지는 성경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또 그걸 사모하고 정말 달게 받아먹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의 헌자를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최근에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하도 안 쓰니까 한자도 까먹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한 이틀 전에 제가 찾아봤던 것 같은데 이 범호자에 솥력자에 개견자를 합한 게 이제 헌신할 때 헌이라는 바친다는 그런 뜻인데 이 범아가리 같은 솥에 개가 들어가는 것, 집어넣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바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로 개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바쳐지는 것, 아마 그런 뜻에서 헌자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26절 말씀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세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는가 했을 때 그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불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자들 그러면 좀 부담이 되죠. 조금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제자들 그러면 이건 좀 보통 수준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냥 교회 출석하는 나 정도 아니면 뭐 집사 정도 뭐 이러면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제자들 그러면 오 이게 훅 다가오죠.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 소위 어중이 떠중이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을 처음에는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제목으로 약간 연한 글씨로 써놓은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정체성, 제자, 작은 그리스도.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애시당초 무슨 직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본래 주님처럼 살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례 문답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중3 때 학습, 중3 봄에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 전통에서는 학습이라는 초기 신앙 교육 문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6개월 동안 다시 신앙교육 문답을 세례 문답을 통해서 6개월 후에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제 의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받아들여서 초기 교육을 잠깐 한 다음에 그 나머지 6개월 동안 잘 우리 신앙의 도리에서 교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고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아이들과 뭐 전혀 구분이 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교회 나올 때만 그냥 그런 척 했지 실제로 학교 생활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달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었는데 학습을 받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세례를 받으면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하는 비유로 송아지 코에 콧두레를 깨는 거하고 똑같구나. 이거 한번 깨면 평생 가는 건데 첫 번째는 내가 주님처럼 살 준비가 되어 있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두 번째는 아 평생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뭔지 알고 각오가 되어 있나 그 생각을 하니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좀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6개월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노회 연합 수련회에 갔을 때 헌신을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에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제가 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러고 있다가 아 이러다간 평생 가도 못 받겠다 그래서 고1 가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상상하지 않아도 그 세례 받을 때 제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옆에 친구 쿡쿡 찔러가면서 일어서서 웃고 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저거 평생 다짐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 시간 다짐하고 그렇게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저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조금 철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제 결심을 가다잡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슬라이드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혹은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로 쳤을 때 그 핵심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불렀을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가 그리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남다른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혹은 초기 한 500년 정도까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재물이 많으니까 심히 걱정하면서 돌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주님이 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니까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 주님 그럼 저희는 그렇게 따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한번 의지되자 주님이 이제 또 한번 잘 들어봐라 이 녀석아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또 찌르시는 말씀을 주죠. 아니요 예지 않았고 그대로요. 여기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놀라운 상급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는 거. 다음이요. 그래서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겠다. 저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럼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게 주어진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성경 공부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가서 겨우 3주가량 못 미치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후서를 보면 이후에 나아지기는커녕 더 많은 박해를 받음에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일까? 그런 고민을 질문을 오랜만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5절을 보면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길래 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길래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받겠다 하는 그 뜨거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우리 여기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신앙의 탄생과 초대교회에 대해 기록된 사실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당시의 박해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겠다는 의지는 곧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의미의 일부분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히 헌신하겠다 뭐 그런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름에도 나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참복을 받아 누리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파선과 그리고 뭐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거 40에 감암매를 세 번이나 맞고 줄줄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니네들이 말하는 그런 사도들이 정말 훌륭한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나도 자랑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자랑을 해가지고 기껏 뭘 자랑하나 봤더니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아주 찌질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나, 자기가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었나. 왜 이게 자랑이 됩니까? 자기는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랑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학벌이 좋네, 능력이 좋네, 뭐 다른 모든 것들 자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도리어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아무 힘도 없는 존재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나의 발걸음이야말로 나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박해에 대한 것, 아까 두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 됨, 그것 자체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할 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박해이고 하나는 이 구별된 혹은 성별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이거 정말 다시 이 책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뜯어서 좀 보았습니다. 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왜 이렇게 원래 성경이 말하는 본래 믿음과 신앙 고백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쌓는 것으로 자랑 삼고 있고 소위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역사학자로서 되짚어 보려고 할 때 초기 교회, 초기 한 4,500년까지의 교회가 어떻게 회심을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왔는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서서히 변질되어 왔더라는 거예요. 그 변질, 변곡점은 어디냐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고 한 250년 동안 엄청난 10차례의 박해를 거치다가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375년에서 95년 어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누구나 다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근데 특별히 이 알란 크라이더는 이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 철저한 재사회화 과정인데 그들의 행위와 신념과 소속에 있어서 철저한 변화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행위와 신념이 늘 같이 갖고 항상 보면 이 행위가 바뀌는 것을 먼저 확인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려고 할 때 그 요리 문답을 하잖아요.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캐레키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훈련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우리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교육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 사람의 행위가 바뀌었는가를 검증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세례 주는 과정도 철저하게 이 사람이 이 구습을 벗어버리는, 이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든 삶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의식까지 행하는, 다시 말해서 축기 의식까지 행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주로 부활절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고난주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악한 영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고백과 함께 세례를 주었고, 다시 우리 교회됨의 신비와 비밀이 무엇인지를 또 잘 가르쳐준 다음에 비로소 주님의 사유가 피해 동참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들의 변화, 행위가, 삶이 바뀌었는가를 확인했는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혹은 이 세상의 성욕이나, 혹은 돈에 대한 욕심에서 이 사람이 정말 노임을 받았는가. 재미있는 것은 알란 크라이더가 이 구습에 젖어 있다 하는 것을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걸로 보았고,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것은 중독과 똑같다고 봤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흐린 글씨로 써놨지만 권력만큼 정치 권력, 특히 그 독재적인 권력, 그것만큼 매력과 중독성이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중독이나 뭐 도박이나 심지어는 일중독까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중독이 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다룰 필요가 있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한 부인, 믿음 신앙 좋은 부인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도박 중독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2만 불을 빚을 졌다는 거, 도박 빚을. 그래서 이거 얼른 탕감해주고 새 삶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이분을 탕감해주겠다고 계를 만들어서 계주 1번으로 딱 해가지고 먼저 주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회복되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번으로 2만 불 타오자마자 바로 그거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거 들고 또 가가지고 다 탕진을 한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확인을 해야만, 그래서 보시는 대로 그 심지어는 그 오컬트라고 요새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술적인 행위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고, 저희 한국의 말로 하면 그냥 굿이 제일 가까운 말이 되겠죠. 최근에 나왔던 곡성, 그 영화가 맞죠? 곡성. 무엇이 중요한지, 뭐, 그 말 나왔던 곡성이라는 말에서 이 대목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 아주 강한 대화를 걸어왔던 그런 것이었는데, 과연 우리가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강한 도전을 해왔던 거죠. 주술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런 걸 끊고 나올 수 있는가? 또 심지어는 다시 또 우리말로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지, 뭐 이런 말들 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팽배해 있으니까 이 크리소스톰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죄를 지목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 있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죄인 것은 사람들이 이걸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히든 월드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지금 우리 이 북미 사회에 숨겨져 있는 아주 그 저희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들어보면 컨슈머리즘이죠. 개인주의, 그리고 소비주의, 뭐 한 10가지가 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그,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그런 것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카이로스 콜스와 같은 선교 훈련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콜스에 나와서 사람들이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타 종교, 여기에서 자란 1.5세들, 특히 그분들이 그러는데 아, 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눠야 하고 나눴을 때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큰 도전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이 북미 사회가 다원주의에 그대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럼 캐나다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톨러런스예요. 톨러런스. 여러 민족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다양한 신앙들이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최고의 가치로 군림해 있어요. 이걸 어기면 가장 교양 없는 시민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핍박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핍박인지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1.5세들 여기서 교육받고 자라는 친구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냐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다 자기가 믿는 바에 옳은 바대로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역시 오펜드 하는 거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우리가 이 땅이 우리에게 주입해주는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란 우리 2세들이 왜 이렇게 헌신하기가 힘듭니까? 특히 우리 1세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왜냐하면 북미의 생활 기준이라는 것이 최소한 내가 이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이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고 디센트 라이프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상황이 어렵고 또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조금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능한 일인데 이미 그 마음이 이 북미적인 가치 기준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I am who as much as who I spend. 컨슈머리즘이에요. 꽉 잡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소비하고 내가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못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이러한 생각들이 기독교적인 거라고 덮어씌우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기에 그 네 번째로 구속의 과정은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패키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즐기는 분들은 패키지 여행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여행을 즐기는 방식이 있는데 패키지로 가면 그 하란 대로 다 해야 되고 또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과 또 같이 있어야 되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원하는 것만 딱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구원을 보면 구원은 패키지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만 딱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재사회화되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다 바뀌어야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짧게 몇 가지 얘기만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라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포르노의 위험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포르노에 유출되는 것이 다른 아니라 옛날에는 그나마 한 가지 컴퓨터 시대에는 막을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실에 다 컴퓨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거실이 그냥 대화의 공간이고 일의 공간이고 다 나누는 건 거기 다 있으니까 방에 노트북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셀폰도 잘 때는 다 내놓고 충전하고 잤어요. 근데 요새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셀폰을 가지고 사는데 이 셀폰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료든 다 접속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도 어느 날인가 혹시나 해서 하루는 제가 웹 검색 기록을 딱 히스토리를 검색했는데 포르노그래피한 관련되는 단어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런 거는 바로 이제 티처블 모멘트죠. 그래서 그네를 데려다가 물어봤더니 했대요. 그래서 우리 조용히 데이트하자. 그리고 나가서 아빠도 어려서 본의 아니게 친구가 보여준다고 좋은 거 보여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거였더라.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그냥 선생님만 안 계시면 그냥 책가방에서 그런 거 꺼내가지고 책 돌려보고 막 안 하려고 해도 갔다 얼굴 앞에 들이대는 데는 어쩔 수가 없더라. 군대 가서도 또 그런 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 한번 빠지면 평생 네가 고민하면서 싸워야 되는 일이 되는데 제발 너는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 좋겠다. 너 스스로 알아서 잘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좀 이따 한번 나오겠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가?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결정을 해서 돈을 쓴 적은 없는가? 왜 그러죠?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려면 다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이런 것에 한번 노출된 아이들이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한 가운데 있는 중뇌가 감정적인 뇌인데 이거는 이미 청소년 시기에 완전히 개발된답니다. 애들이 뭐 감정적으로 아주 풍부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대뇌는 이제 사고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대뇌는 25세쯤 되어야 완숙한다 그래요. 완전히 성숙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중뇌에서 희한한 보상 체계가 리워드 시스템이 한번 형성이 되면 계속해서 그 자극을 쫓아가게 돼 있고 그게 더 강한 자극을 원하도록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 대뇌와 상호작용하면서 아 이런 때 아 이렇게 더 심하게 하면 안 되지. 너도 살아갈 삶이 있는데 여기 시간을 다 허비해서 되겠어? 아니면 이런 게 건전하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포르노에 대한 얘기들을 찾아보면 비인격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헌신의 고백 안에서 이 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 없이 대리만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가치관 속에 자리를 확 잡아버리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들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공동체로 같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잘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어머니가 그걸 쉽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해주셔야지. 이 크리소스톰이 그 중독에 대한 극복 방법을 설명을 해놓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 안에 있는데 안타깝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원본을 다시 원전을 찾아보고 다 해봤더니 거기 알렌 크라이더가 잘못 해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번역 자체가 너무 안타깝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밋밋하게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나쁜 습관의 죄성과 파괴력 인정.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는 의지. 자신의 나쁜 습관 꾸짖어 달라 요청. 나쁜 습관 끊어내기 시한 정하기. 주어진 시한 내 나쁜 습관 고치지 못하면 스스로 벌주기. 여러분 이거를 자기 스스로 세워나갈 뿐 아니라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를 꾸짖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숨어 있는데 뭐냐면 크리스토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꾸짖어주는 그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잘 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똑같이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참 재밌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 Anonymous Alcoholics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성경의 원리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게 했는데 이런 이 구절구절을 잘 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맡겨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그대로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조금 말을 부드럽게 하자. 그래서 뭐 최고의 신, 뭐 위대한 님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 단계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3단계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칼빈주의 이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을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왜?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놈이거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나와 똑같기 때문에 이기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나보다 더 힘센 놈이 나를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이요. 4단계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했다. 5단계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신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시인했다. 6단계 신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7단계 겸손하게 신께서 우리의 단점을 없애주시기를 간청했다. 8단계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9단계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로 얘기하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우리가 손해를 입힌 것에 20%를 더해서 갚는 것이죠. 중독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배우자와 가족들이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또 공동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회복의 길은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금전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슬라이드는 아까 세 가지 행동과 신념과 소속의 변화, 그죠? behavior, belief, belonging 이거의 변화였거든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제 유지 단계인데요. 10단계,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11단계,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우리가 신과의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12단계, 이런 단계들의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 결국에 이 원리에 담겨 있는 건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다른 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어카운터빌리티 구조 안에서 공동체가 짐을 나눠지는 그런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심지어는 이런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원리만 가져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아이덴티티를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앞절의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냥 유대 출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디아스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타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 사회에는 어딜 가나 큰 도시들은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 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런 모습에서 안디옥에서는 특별히 디아스포라 출신들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복음 전파, 참 선교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지 그냥 평신도, 서리집사, 무슨 직분 있는 장로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저희에게 큰 시사성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따라해 봅시다.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우리 제자가 되면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달리 규정하실 수가 있겠어요? 디아스포라가 된 디아스포라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른 디아스포라들과 섞여 사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아직도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천국의 맛을 맛보지 못한 다른 민족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이 우리 귀한 제1장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원래 교회는 어떠했는지를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좋은 통찰력을 가진 역사학자의 그 꼬집는 이야기를 통해서 잘 살펴보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모든 생각과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헌신하는 제자들이어야 하는지, 존재여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동일하게 고백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고 사로잡아 가주셔서 이 귀한 공동체로서의 신앙 고백과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